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에는 매 순간 새로운 동영상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을 유튜브 세상 속으로 안내해드릴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세계 다양한 소식과 영화가 함께하는 속코너로 유튜브 영상 전해드릴게요. 먼저 화제 이슈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항공사 광고 중에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문구가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다른 대륙은 가본 적이 없어서 웬남, 이 베트남이 제일 멀리 나간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 이동 거리는 좀 귀엽게 느껴질 만큼 세계에서 최장 거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지상도 아닌 우주로 여행을 떠난 건데요. 그 주인공은 세계 최대 전자상점 기업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란 사람입니다. 이 베이조스가 우주탐사 기업도 창업을 했어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재활용 로켓을 타고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밤 10시 12분쯤 짧은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발사하고 10분 19초 만에 착륙을 했지만 이번 비행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우주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이번 여행, 채널 JTBC 뉴스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미국 텍사스주 사막에서 민간인 4명을 태운 뉴 세퍼드 로켓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우주 경계선으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지난 11일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때보다 20km 더 높은 고도 106km까지 올랐습니다. 공중제비를 돌기도 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캔디를 입으로 받아먹기도 합니다. 11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주 여행 직후 베이조스가 밝힌 소감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 Amazon employee and every Amazon customer because you guys paid for all of this.
아마존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번 돈으로 세금도 내지 않는 우주 여행이 부유층의 돈잔치가 돼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꿈만 꾸던 일이잖아요. 이 우주로 여행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게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고도 106km까지 올라간 이 로켓의 이름은 뉴 셰퍼드인데요. 제프 베이조스까지 총 4명을 태우고 우주로 갔습니다. 이 동행한 사람들도 주목을 받았어요. 제프 베이조스의 남동생과 또 1960년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비행사 시험에 통과했지만 여자란 이유로 선발되지 못했던 82세의 월리 펑크, 그리고 18살의 예비 물리학도 올리버 담원이었습니다. 이번 비행으로 가장 젊은 그리고 가장 나이 든 우주 비행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을 두고 억만장자들만의 돈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 억만장자들이 우주 관광에 재산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주여행이 세금을 내지를 않아서 즉각 우주여행에 세금 매기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이 베이조스는 자선사업 및 사회활동가에게 2억 달러의 기부 소식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무튼 인류가 우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요즘 우주여행 즐긴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는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다음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때는 여론이 좀 달라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 드디어 지난 23일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개회식은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7일간의 일정에 막을 올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매회 올림픽 개회식은 얼마나 화려할까 참 기대가 되어 왔어요. 또 각국에서 찾아온 관중들과 북적북적 이렇게 축제 분위기 제대로 내면서 즐기는 재미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관중 개회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채널 스포츠머그의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네. 이제 카운트다운이
완료됐죠?
맞춰졌고요.
네, 불꽃놀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네, 5년을 기다린 불꽃입니다. 와? 네, 홈트레이닝 하는 모습인데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개회식 세레머니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죠?
네.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일본 국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 리듬이 시작됩니다. 자, 망치와 톱 같은 공구 소리가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악기 공연에 탭댄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무의 핵심은 오륜, 즉 고리인데요. 점점 오륜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오륜이 완성되는 순간 불꽃놀이가 함께 터졌습니다. 시작하죠.
육상이죠.
육상.
핸드볼. 재밌습니다.
소프트볼. 럭비.
네,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거죠. 어렵게 시작이 된 건데 개회식은 위에서 보면 숫자 0 모양인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불꽃과 함께 막을 열었습니다. 텅 빈 경기장에서 한 여성이 트레드밀, 이 제자리에서 달리는 운동기구 위를 달립니다. 코로나19로 올림픽을 위한 훈련도 혼자 해야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또 선수단이 입장하기 전에는 에도 시대 목수들이 부르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활용을 해서 거대한 목재를 옮기는 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침내 오륜 마크가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관례대로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선수단이 첫 번째로 입장을 했고요. 한국은 103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회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대상을 상징화한 그림 문자인데요. 이거를 애니메이션 종주국답게 직접 사람이 몸으로 각 종목을 표현한 거예요. 파란 쫄쫄이와 하얀 조끼를 입고 정말 세상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육상, 핸드볼, 럭비 이런 종목들을 표현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거의 한 사람이 이걸 다 소화를 해서 이 장면을 두고 댓글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지구에서 제일 바쁜 사람 같더라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공연 말미에는 1,800여 대의 드론을 띄워서 도쿄올림픽 공식 엠블럼, 이 로고를 구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오는 8월 8일에 막을 내립니다. 지금도 속속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마무리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소식은 앞에서 전한 우주여행이나 올림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에서 지난 9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정부 성명에 따르면 무려 33억 달러 이상의 국가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동이 약탈로 번지면서 현재 사업체들 또 한국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하루 1, 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지 채널 세계는 지금의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항구 도시 더반. 대형 물류 창고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달립니다. 창고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사람들. 내부엔 처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최악의 소요 사태. 어디서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걸까? 폭동의 발단은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구금이었습니다. 재임 시절부터 여러 부패 혐의를 받던 주마 전 대통령. 지난 7일 그가 법정 모독 혐의로 수감되자 이에 항의하는 그의 열혈 지지자들이 구금 반대 시위에 나선 겁니다.
네,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불타고 부서진 마트, 또 여러 기업의 공장들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꺼내오는데 경찰도 이걸 제지를 못하고요. 영상에서는 국가 치안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1994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최악의 소요 사태로 불리는데 그 이유 방금 들으셨죠? 국정농단 사태로 하야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 그리고 법정 모독 혐의로 지난 7일에 수감이 됐는데요.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부터 이 열혈 지지자들에 의한 반발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폭동으로 번진 거죠.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진 데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지금 남아공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려진 봉쇄령 때문에 경제활동이 마비가 됐고 청년의 절반 정도인 46%가 실업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 빈곤층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4개월째 중단이 되면서 생계곤란은 더 심해졌고 그 결과로 이번 폭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국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불만 또 분노가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 사태가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마냥 다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앞에서 많은 기업들이 파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4만 개의 사업체가 손상을 입으면서 일자리 15만 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폭동이 결국 지금 이 살기 힘든 상황을 더 벗어나기 힘든 더 큰 피해로 돌아올 텐데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다른 크고 작은 소요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남아공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기점이 되면서 그동안 좀 내재되어 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쪼록 남아공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평화롭게 해결이 되고 또 피해 복구 작업도 빠르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화제 이슈에서는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 또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그리고 남아공의 폭동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이어서 박세아 씨와 팝콘 영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전 세계 동영상 제공 사이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또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블랙 위도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블랙 위도우는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인 마블 스튜디오 영웅 중 한 명이죠.
그렇죠.
나타샤 로마노프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블랙 위도우는 한국에서 지난 7월 7일 개봉했는데요. 오늘까지 무려 260만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면서 극장가에서 인기 있는 작품으로 절찬 중에 있습니다.
참 이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가 참 인기가 많은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밀려왔었던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별칭과 영화 제목이 같은 거죠.
네.
이 블랙 위도우가 스파이로 나온다고 하죠.
네, 블랙 위도우의 본명은 나타샤인데요. 나타샤는 스파이, 그러니까 첩보원입니다.
네.
이 스파이로 활동할 때 활동명이 독검이어서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사실 마블 스튜디오에는 스파이더맨, 또 아이언맨 등 굉장히 많은 영웅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웅들을 모아서 팀으로 만든 영화 어벤져스도 정말 흥행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나타샤는 이런 영웅들의 영화나 어벤져스에서 종종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그녀 자체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녀의 과거나 내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참 아쉬워했었죠.
저도 이 마블 영화 시리즈를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항상 다른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좀 이 블랙 위도우만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영화 블랙 위도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영화는 레드룸이라는 곳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네.
이 레드룸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세뇌시켜서 스파이 겸 암살자로 키우는 곳입니다.
오.
나타샤도 과거에 이 레드룸에서 끔찍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이곳을 탈출한 뒤 레드룸의 드레이코프 장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나타샤는 레드룸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레드룸과 드레이코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그러했듯 레드룸으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이런 고통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타샤는 동료들과 힘을 합치고 레드룸을 파괴하기로 다짐하고요.
네.
블랙 위도우는 바로 그 과정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오. 이 마블 영화에서는 항상 이런 영웅, 주인공을 방해하는 빌런, 악당이죠. 이 빌런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도 악당이 나오나요?
네, 그럼요. 마블 하면 악당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도 태스크마스터라는 아주 강력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세 보여요.
그럼 이 태스크마스터에 대한 소개를 담은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게다가 레드룸과 연결된 블랙 위도우의 메인 빌런 태스크마스터의 등장도 예고된 바.
He's called Signs Taskmaster. He controls the Red Room. They're manipulated, fully conscious but no choices.
그가 가진 능력은
He can mimic anyone he's ever seen.
블랙팬서 특유의 동작부터 캡틴 아메리카의 무기 방패,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거기에 블랙 위도우의 무술까지 상대의 모든 전투 스타일을 완벽히 모방하는 빌런
Bring her home.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Put your seatbelts on. She's such a mom.
영상에 나왔듯이 태스크마스터는 이 상대의 행동을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나타샤는 레드룸을 파괴하려는 과정에서 태스크마스터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의 강렬한 액션이 저는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되더라고요. 나타샤 역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은 이 고난도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체력 단련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역시 정말 그런 빈틈없는 액션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 영화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을 텐데 반응 어떤가요?
네, 일단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은 긍정적인데요. 히어로 영화가 주는 웅장함보다는 이 첩보 액션물이 주는 특유의 긴장감이 돋보인다 이런 평도 있었고요.
네.
이지의 영화 저널리스트는 토르처럼 날때부터 신도 아니고 또 아이언맨 같은 억만장자도 아니고 또 헐크 같은 초인도 아닌데도
네.
이 블랙 위도우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또 여성의 활약을 온전하게 담아내서 여성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그려낸 점도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은 이 여성 영웅 영화의 정점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세아 씨도 이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도 블랙 위도우 개봉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는데요.
네.
이번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나타샤가 보여준 가족애였던 것 같아요. 나타샤는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동료들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깊은 유대감, 그리고 가족애를 느끼죠.
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 인물 간의 끈끈한 신뢰, 그리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마블 영화에서는 좀 강하고 완벽하게만 보였던 영웅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화려한 액션에서부터 또 가족애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볼 이유가 없어요. 네. 참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마블 팬들에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즐거움과 힘을 주는 블랙 위도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팝콘 영화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네, 세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보는 세상 세계 소식과 세아 씨와 함께하는 팝콘 영화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었고요. 더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